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보혈로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담대히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오고 또 각 가정에서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또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예수 소망의 모든 가족들 이 시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어리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한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져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맷돌에서 칼로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가끔 제 인생의 자서전을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며 저의 과거를 한번 이렇게 반추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건너뛰고 싶은 시절, 그 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빼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갑자기 괴물이 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그 망가진 저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저도 저 자신을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비교적 뭐 저의 인생은 뭐 평균은 되는 무난한 그래도 비교적 법에 그래도 순응하며 살아온 삶인데도 그런데도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 왕을 떠나는 그러한 슬픈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요나단과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나이의 지난 우정을 느끼며 이제 호롤단신 다윗은 도망자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이제 21장으로부터는 이제 다윗은 진짜 홀로 생존해야 합니다. 도망자로서 결코 쉬운 생존이 아니라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내는 생존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의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막막했을 것입니다. 기브아를 떠날 때, 사울을 떠날 때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 가서 숨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막연했을지 한번 다윗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정말 불쌍하죠.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다윗이 1차적으로 선택한 장소, 물론 여기는 계속 머물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선 급한 대로 떡이라도 좀 얻어먹을 곳, 그나마 좀 그래도 도망자의 길에서 잠시라도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생각해낸 게 바로 노베에 있는 성소였습니다. 실로에 있던 성소가 노브로 이렇게 옮겨진 것 같습니다. 실로와 정확하게 노베 위치는 어딘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예루살렘 북쪽 그리고 기브아 남쪽쯤의 어떤 지점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과거의 실로에 비해서는 좀 남쪽으로 내려온 그러한 성소죠. 도망자에게는 사실 사방천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다윗은 아마 남쪽으로 피하면서 남쪽으로 피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남쪽에는 자기 지파 유다 지파가 있으니까 비교적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남쪽으로 피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중간에 있는 성소를 생각했을 것이고 성소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다행히 거기에 책임자인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영접이 아니라 떨면서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떨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다윗에게 어째야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상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여러분 왕의 사위고 적어도 천부장 이상의 장군의 대열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움직일 때는 항상 부관이 따르든지 적어도 몇 명의 신복들은 따라다니는 법입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것에 대해서 아히멜렉은 이건 굉장히 수상하다, 불길하다,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아히멜렉이 그래도 한 나라의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되어지고 있는지 정도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히멜렉의 형제가 아히야라는 제사장인데 그 아히야는 사울 왕의 지근거리에서 전쟁에 참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사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히야로부터 자기 형제로부터 사울 왕의 최근 소식들을 아히멜렉은 들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러한 좀 위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 아히멜렉의 질문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 거짓말의 내용은 사울 왕으로부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지금 비밀 명령을 받았고 급히 그것을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같이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거짓말인데 사실 이 다윗이 거짓말을 한 것이 도덕적으로 맞냐 틀리냐 뭐 저자는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죄냐 아니냐 뭐 그런 거 관심은 없습니다. 그냥 지금 다윗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심지어 이제 성소에서도 이렇게 닥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거기에만 그냥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빈궁하게 대답하며 거짓말로 둘러대는 다윗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다윗의 그 인테그리티, 다윗의 그러한 어떤 그 완전해 보이는 그런 어떤 성격과는 너무 좀 다른 그런 낯선 모습, 생소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성소를 찾아간 목적은 무엇이었나? 오늘 보면 분명히 떡 다섯 덩이를 좀 달라라고 다짜고짜 이야기를 합니다. 떡을 좀 얻어가려고 한 것 같아요. 이 점이 좀 다소 아쉽습니다. 물론 여기 밖에는 떡 얻을 곳이 없었다는 어떤 그런 참 다윗의 신세의 처량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성소에 왔으면 그래도 이 제사장으로부터 기도 한번 나를 위해서 좀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잠시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성소에 왔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몸은 성소에 왔는데 구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나 보호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육신의 떡을 우선 급한 대로 달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좀 역시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먹을 떡이 마침 없었다고 하면서 아히멜렉은 그 대신 지난 안식일에 성소에서 물려낸 식은 그 진설병 떡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으려면 너나 너의 이제 부하들 어딘가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너의 부하들이 이 떡을 먹으려면 성결을 지켰어야 된다. 그걸 이제 확인하니까 다윗이 우리는 그걸 지켰다. 그러니까 이제 아히멜렉이 그 떡을 내어 줍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이 진설병을 먹는 문제에 대한 규정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그 진설병을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더운 떡으로 안식일에 바꿀 때 이제 그 식은 떡을 이제 일주일 동안 있던 걸 다시 물러내는데 그거를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제도를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무시하는 게 그냥 일상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아히멜렉이 줄 수 있다는 듯이 니들이 성결만 지켰으면 일반인이라도 이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또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뭐 다른 이유 없이 그냥 받는 것을 보면 아무튼 그 규정이 그 당시에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건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제 보리밭을 지나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그 이제 보리를 까서 그 먹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범하느냐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이렇게 배고플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진 떡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를 드셨습니다. 물론 그게 안식일법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 중요하지만 당장 이 배고픈 자들의 배고픔을 돌보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신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법 규칙이라는 것과 또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 규칙을 벗어나야 하는 어떤 인간의 필요들에 대한 갈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법이 다 무너지니까 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거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양쪽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해법은 그게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정신을 어긋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정신이라는 것은 법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정신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을 먼저 살리고 봐야 법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법의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우선순위, 이 정의와 법과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때에 예수님은 우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것을 선택한 것.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깡패에게 앵벌이 당하는 걸 알면서도 길가에서 구걸하는 불쌍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하면은 저 사람 계속 저렇게 추운 데에서 나와 있으니까 돈 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먹고 살고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을 보면서 우선 살려놓고 보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 지나간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거 아니다.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되는 거다. 그게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런 어떤 갈등을 느낄 때 큰 정의, 공의를 행하는 것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선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신다면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무튼 아히멜렉은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윗은 순순히 떡을 얻는 무슨 무난한 그러한 과정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7절에 무슨 말을 하나 끼어 넣습니다. 무슨 말을 끼어 넣는가? 7절에 보니까 7절은 없어도 되는 말인데 거기에 하나가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냐면 그러는 가운데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 그 성소에 누가 있었냐? 사울의 신하이고 사울의 목자장인 사울에게 있어서는 뭐 청지기 역할을 하는 신복이겠죠. 에돔 출신의 도엑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었다. 말합니다. 그 몰랐던 거죠. 다윗도 몰랐죠. 그 아히멜렉은 알았겠지만 다윗은 적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이 그것을 와치하고 은밀하게 있었던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이 말을 끼어 놓음으로써 기분이 아주 이제 싸해지는 거죠. 긴장감이 확 이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 도액이라는 자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복선으로 깔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안전한 곳이란 없구나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만듭니다. 거기가 그렇게 안전하리라고 생각해서 찾아갔는데도 커튼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울의 신복이 그것을 보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곳이란 지금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에게 있어서의 절박함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다윗은 그걸 모른 채 8절에 한 가지를 더 요구를 합니다. 이건 이제 아히멜렉이 비교적 자기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뭘 더 요구를 하냐면 무기를 하나 있으면 달라는 겁니다. 뭐 창이 됐든 칼이 됐든 뭐 하나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답니다. 내가 워낙 긴급히 왕의 명령을 수행하느라고 내 무기를 안 가져왔다. 말도 안 되는 서투른 거짓말을 보탭니다. 자, 이 장면이 참 이제 아까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낯설고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칼을 달라고 하는 이곳이 어디라고요?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에서 칼을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소가 무슨 칼 보관하는 병기창입니까? 이 당시에는 뭐 성소를 누가 군인들이 뭐 보호 총칼을 들고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가장 무력이 없는 곳이 성소인데 거기서 뜬금없이 뭐 없냐, 뭐 무기 쓸만한 거 없냐, 하나만 좀 달라. 이게 너무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연히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참 맞췄나 할 정도로 거기에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다윗도 몰랐던 것 같아요.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다고 아히멜렉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할 일입니다. 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골리앗의 칼이 왜 거기 있는 거야? 성소에. 이상하잖아요. 지난번에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해가지고 다윗이 그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잖아요. 그래서 그 칼을 전리품으로 칼만이 아니라 골리앗의 창이며 뭐 이런 걸 전리품으로 다 근데 그게 왜 그 성소에 그것도 에봇 뒤에 그게 천에 쌓여서 보관되어져 있는가 사실은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떤 과정에서 왜 모를 일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야, 그 칼을 아닌 게 아니라 전리품으로 가져오긴 했어도 누가 가지고 있을지는 참 애매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윗이 보관하자니 지가 다 뭐 영광을 갖는 것 같고, 그렇다고 사울왕이 그 칼을 보관하자니 아 찜찜하잖아요. 사울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칼은 영광의 칼이 아니라 쪽팔림의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사실 뭐 별로 보관하고 싶은 거는 아니겠고, 그래서 아마 이래저래 뭐 뜨거운 감자처럼 그렇다고 없애자니 그렇고, 그런 와중에 아히야가 자기 형제인 이 아히멜렉에게 이 칼을 좀,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물리치셨다는 증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로 좀 성소에서 보관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죠. 재밌죠. 성경은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해보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거기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더니 9절 끝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끝에 보면은 그 소리를 듣더니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자,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의 표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얼굴 모습이. 흥분해. 우와, 그게 여기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와, 와, 저 얼마나 그 얼굴이 예, 기뻤을지, 그렇죠? 마치 아 됐다, 마치 됐다. 이 칼이 있으면 이제 난 됐다. 이런 안도감도 느끼면서 말이죠. 와, 내가 이걸 여기서 얻을 수 있었다니, 내가 여기를 잘 온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듭니까?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하며 반색하며 자기가 그 칼을 쓰겠다고 이렇게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좀 씁쓸하고 슬프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게 누구의 칼이었다고요? 골리앗의 칼이었답니다. 그 골리앗의 칼은 다윗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까? 다윗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마치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 칼에 골리앗 자신의 머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시죠? 그 심판을 누가 했습니까? 누구의 손으로요? 다윗의 손으로 골리앗의 칼이 골리앗의 머리를 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거꾸로 자기가 손에 잡고 골리앗처럼 그것으로 자기의 대적을 물리치며 이제 앞으로 나는 살아가겠다고요? 뭔가 뒤집어져도 많이 거꾸로 뒤집어진 것 같습니다. 칼로 시작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좀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물맷돌은 무기가 아닙니다. 사실 물맷돌은 믿음의 상징이죠. 그건 무기가 아니죠. 그건 믿음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칼을 이겼던 겁니다. 골리앗의 칼을.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무기가 없다고 불안해합니다. 무기가 좀 있어야 살겠다는 겁니다. 손에 잡은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손에 물맷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전하고 불안하니까 골리앗의 칼이라도 가지고 내가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들려져 있던 손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창에 대해서 다윗은 창으로 맞서지 않고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는 사울도 치유하고 다윗 자신도 사울의 창에 맞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울을 이기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물맷돌과 수금을 버리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어느 누구가 숨어서 자기에게 칼을 휘둘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기를 보호할 무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 이제 철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젠 내가 누군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나이브한 때, 나이브한 때는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험한 것인고 몰라요. 그때는 뭐 내가 딱 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해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나 막상 대학교 나오고 직장생활 들어가고 결혼하고 삶의 현장에 딱 부딪혀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저도 얼마나 나이브했는지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딪혀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철든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죠. 비로소 현실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현실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되죠. 두렵죠. 난 현실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문제는 크고 나는 너무 연약하고요. 지금 다윗이에요. 지금 그는 어떠한 지금까지 사울 왕의 왕궁에서 올라가서 살 때까지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막 돼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 막 올라가 있었어요. 이제 맨몸으로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고 온통 사방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 이제 이 세상에서 진짜 호롤단신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적들과 맞짱을 떠야 하는 이 절박함, 거기에 칼이 왜 필요하지 않겠냐고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칼. 그걸로 내가 싸우고 물리치지 않으면 나는 생존하지 못한다. 마치 한 모험가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깊은 밀림의 숲속을 지날 때 큰 장도를 가지고 그 숲을 헤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듯이 다윗은 아마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내 앞에 이 지금 어떠한 밀림의 길이 인생의 길이 있는지 모르는데 내 이걸 헤치면 내가 나가야지. 대단한 의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극적인 갈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 물맷돌과 수금을 손에 잡아야 하며 언제 골리앗의 칼을 잡아야 하는 것인가. 골리앗의 칼을 잡고 물맷돌을 버리면 믿음을 버리는 것인가.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을 향해서 칼을 뽑아 말고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이 빨리 그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고 꾸중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때가 칼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평상시에 제자들이 칼을 두 개 가지고 다니는 걸 허용하시고 냅두셨을까? 언제 써라고? 그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깊은 갈등을 주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왕에게 급히 쫓기면서 다윗이 보여준 그의 말과 행동들은 너무나 낯설고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우리는 20장까지 이 전장까지 다윗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사실 다윗에게 무슨 특별한 것을 책잡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전쟁이면 전쟁, 뭐 사울의 신하로서의 역할 다 뭐 훌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21장 도망자로서의 인생으로 한번 전락되어지는 이 위기의 순간부터 아주 낯선 다윗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려니까 다윗에 대한 환상이 자꾸 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환상은 14절에 가면, 13, 4절에 가면 완전히 깨집니다. 다윗에 대한 환상은 다윗은 더 이상 영웅도 아니요, 믿음의 사람도 아니요, 심지어는 순박한 목동도 아닙니다. 그는 아주 비겁한, 졸렬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라도 생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으로 망가집니다. 무너집니다. 대실망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요만큼도 배울 점도 좋은 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만 같아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자신합니다. 난 너처럼 이 정도는 난 안 한다. 블레셋 가서 내가 미치광이 행세를 하느니 난 차라리 자결을 했을 거다. 이 정도 자신감이 있다. 다윗 너랑 나랑 한번 붙어보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난 너보단 내가 나을 거다.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한심스러운, 상상할 수 없는, 그것도 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그 백성의 칭송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나라 망신까지 시켜가며 여호와의 망신은 물론이고 그러고도 살겠다.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가드 그 블레셋 왕에게 빌붙어서 도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어떠한 이유로도. 더군다나 넌센스는 가려면 그냥 가지 왜 골리앗의 칼은 갖고 가냐. 말이 안 되잖아요.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면은 걔네들이 좋아하겠냐고요. 받아주겠냐고요. 임시키 골리앗 죽였던 그놈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도대체 앞뒤가 맞지도 않는. 이러한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동안 다윗이 뭐 골리앗을 뭐 믿음으로 이겼다느니 뭐 수금을 연주했다든지 다 쓸데없습니다. 다 쓸데없다. 다 이제 휴지 조각이야. 다 무너져. 여호와에 대한 믿음 뭐 만군의 여호와 다 쓸데없어. 다 쓸데없어. 뭐야 지금.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만군의 여호와야 지금. 너무 자기네 대적의 나라에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대적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 왕한테 빌붙어 살아보겠다고. 이건 뭐. 제가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딱 이래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진짜 영웅들만 나왔더라면 진짜 질렸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고맙게도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 다 대충 이런 비슷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됐든 심지어 노아가 됐든 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았다. 한 줄밖에 안 나오는 에녹의 이야기는 빼고요. 적어도 몇 줄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불완전하고 이삭도 불완전하고 야곱도 불완전하고 모세도 불완전하고 다윗은 오늘 보여주는 대로 요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밧세바의 사건도 그렇고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계집종 앞에서의 거짓말. 바울은 어떻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느니 안 데리고 가느니 가지고 바나바랑 싸우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이러한 약점투성이인 사람들 위기를 만났다고 거짓말도 하고 비겁한 행동도 하고 자기 고집에 빠지는 이러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더라. 그게 우리가 옛날에 함께 생각했던 시리즈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사람에게서 소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여호와의 헤세드의 언약에 이 긍휼히 여겨주심 여호와께서 만들어가 주심의 소망이 있다. 조금씩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주신다는 것. 이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소망을 갖는 겁니다. 앞으로 다윗의 이야기도 여기서 그냥 덮어버려. 얘는 더 이상 볼 거 없어. 끝장이야 얘는. 실망이야. 대실망이야. 이뤄낸 줄 몰랐어. 아니요. 덮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더 읽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복음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고 살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때는 우리도 다윗처럼 연약해서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두렵고 거짓을 말하고 비겁하고 불안할 때도 있고 당장 칼이라도 잡고 싸워야 되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는 더 멋진 믿음의 세계가 앞으로 예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미치광이 같이 살아보려고 괴물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 단계에서 건져주셔서 믿음의 단계로 모리아산에서 독자를 바칠 수 있는 단계로 주님을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소망교회는 조지아주 스와니에 위치해 있으며 주소는 3671 스미스타운 로드 스와니 조지아 30024이고 전화번호는 770-375-0900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예수소망교회의 소개와 사역은 인터넷 주소 www.jesushopechurch.org로 오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